곧이어 뉴스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한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하고 가급적 빨리 미한 정상회담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에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가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선서 먼저 들어보시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취임 선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자, 한국의 19대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좀 먼저 알아볼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출생을 했는데요. 65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는 함경남도 흥남에서 남하한 6.25 전쟁 과정에서 그런 실향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함경남도의 흥남시에서 공무원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부모는 그 한국전쟁 1950년 12월 달에 흥남부두 철수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군의 그 유명한 작전인데요.
네.
이 메레데스 빅토리호라는 미군 함정이 당시에 흥남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피난민들 10여만 명을 싣고 한국 그 남부의 거제도의 앞바다까지 운행을 했는데요.
네.
그 배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거제에 정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은 거제도에 거주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195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생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요. 그곳에서 경남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는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네.
대학 시절은 그때 한국에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었는데 학생들이 사실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대학생으로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네.
옥살이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하면은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강제로 군대에 끌어가서 네. 이제 군복무를 하도록 네. 했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아주 굉장히 규율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특전사에서 그 병사로 근무했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군 복무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나 검사로 임명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 판단을 그때 당시에는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198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삶에는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부산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198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합동법률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 노동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관련해서 수임을 많이 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이 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친구로서 그렇게 동료로서 활동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된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에 그 대통령 후보로서 야당에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서는 문재인, 당시 친구이자 절친한 동료인 문재인 현 대통령은 노무현 후보의 말하자면 부산 지역 선거 대책 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치에 이제 정식으로 발을 디디게 되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친구인 문재인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중앙 정치 행정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에 이어서 사회시민수석도 하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뒤에는 정치권에 그 부산에서 출마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18대 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로서 경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낙선된 것은 잘 알려진 일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다시 재수를 위해서 대통령 선거 갈고 닦은 끝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재수 끝에 결국 당선된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자, 윤국환 기자가 그동안에 이제 이력을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모가 북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최원기 기자가 이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이것이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그 19대 대통령으로 그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도 넓은 의미에서 그 북한의 뿌리를 둔 실향민 일종의 그 이산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이 원래 그 함경남도 흥남 출신입니다. 이름이 문형연 씨인데요.
네.
문형연 씨가 원래 그 흥남 시청에서 농업 담당 그 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흥남 철수해서 가족과 함께 그 월남을 해서 그 경상도 그 거제도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그 문재인을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그 문용현 씨가 당시 흥남 철수할 때 부인 강한옥 씨는 그 함께 그 월남했지만 다른 식구들은 그대로 북한에 두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잠시 좀 갔다가 피난을 했다가 다시 오겠거니 이러고 왔다가 그냥 영영 그 이산가족이 되고 만
네.
겁니다. 그런데
네.
지난 2004년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그 대통령은 그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문재인 비서관은 어머니 그 강한옥 씨와 함께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서 북한의 이모 그 강병옥 씨를 그 만난 기록이 있고요. 또 이런 때문인지 문 대통령은 그 대통령 그 대선 공약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그 공약을 했는데요. 북한에 그 병원을 세워서 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이산가족 전원의 상봉, 생사 확인, 서신 교환을 하겠다 이런 그 공약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참 그 큰 그 소망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청년 일자리라든지 경제의 그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이제 이 시간에는 주로 이 외교 안보 정책 쪽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평양에 가겠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를 밝힌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취임 일성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점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 2000년이었죠.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었고요. 이어서 2007년에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성향의 정당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오면서 정상회담에 말하자면 그 정신과 그런 합의는 전혀 말하자면 지켜지지 않았고요.
네.
그보다는 사실 한반도에서 상당한 긴장이 고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요. 물론 여건이 조성되면 네. 이라고 한 것이니까 지금 당장 남북 정상을 회담을 하겠다는 아니고요. 또 그 여건 자체가 현재는 북핵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에 그리고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상당히 긴장이 조성돼 있는 상태고 바로 직전 정부는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기저하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사실상 몰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의 그 언급이 최소한도로 나오기라도 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고요. 전문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는 상태고요. 그럼 그 여건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한 서훈 전 한국 국정원 3차장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네. 이런 점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
네네.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상당 부분 뭔가 그 여건이 많이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될 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그러면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기도 한데요. 최은기 기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에는 그 9년 만에 김대중 노무현 남북 관계를 그 중시하는 그 진보 성향의 그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전부 다 그 집권 기간 중에 남북 그 관계 개선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전부 다 정상회담을 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그 새 대통령도 아마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나 이런 관심이 많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필요하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관심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들은 대개 이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는 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여건 즉 조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그 성숙이 돼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현재 그 북한 핵 문제가 그 비단 그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미국과 북한 또 중국 사이에 굉장히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북한 핵 문제의 커다란 진전이라든가 해결의 방책이 나오면은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야말로 그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될 경우에는 차라리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과의 그 사전 공조 체제의 그 확립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그 미국과의 잘 그 불협화음이 나서 정상회담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그 공조 체제라든가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합의 이런 것을 이뤄내고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아마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빨리 될지 늦지 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00년, 2007년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요. 2000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집권 3년 차 거의 이제 집권의 임기 한 중반 정도 했기 때문에 뭐 그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에 하고 넉 달 뒤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14 공동선언에서 여러 가지 그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넉 달 뒤에 물러나고 그 뒤에서 한국의 그 보수 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별 그 효율을 못 봤기 때문에요. 북한도 남한도 이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그 내용 전제 조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앞으로 그 집권 5년간 어느 시기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많은 그 다른 그 경쟁자들로부터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강 뭐 그 어떤 그 방향일 것이다라는 것은 다들 그동안의 언론 보도나 그동안의 그런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실 전임자들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남북한이 한 동족으로서 상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문재인 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그동안의 과거 보수 정권들이 얘기했었던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구상을 밝혀왔는데요. 그래서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이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말하자면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자신의 비핵화 방안에 말하자면 뿌리를 삼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동안 지금까지 한국 예, 그 박근혜 정부 그리고 또 미국 정부도 북한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그 대화의 조건으로 거의 삼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 말하자면 공약에서 어느 한쪽이 말하자면 지금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그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시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한반도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제기된 양측의 모든 주장들을 하나의 일괄 패키지로 해서 일괄 타결을 해야 되고 이것도 네.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하되 단계적으로 해나간다. 그래서 행동 대 행동 이런 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북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말하자면 양쪽이 동시에 말하자면 비핵화로 이뤄가기 위한 비핵화를 이뤄가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방식으로 서로 지금 현재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이뤄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설득해서는 6자회담을 재개하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서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을 설득해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서 사실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떤 그 말하자면 북한 측의 반응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제안 구상과는 상당히 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각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 반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국의 정상 외교가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일 그 한국의 그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당선이 확정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4강, 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통령이 일제히 그 전화를 걸어와서 그 전화 통화를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 그 일종의 그 그동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로 해서 아, 일종의 그 정상회교가 좀 실종된 공백이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공백이 그 해결이 됐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이번에 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그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아, 이 10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그 전화를 했는데요.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 30분간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요. 몇 가지 그 얘기를 드리면요. 먼저 그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아, 미국과 한국의 그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미한 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안보 사항 중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을 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관계다 이런 점을 그 누누이 강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 빨리 워싱턴으로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 문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외 정상으로서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은 그 특사를 그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고위 자문단을 한국으로 보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많이 달라서 이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 분명히 그런 관측들이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그렇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면 최대 압박과 개입이라고 하는 그 새 정책 하에서 그 무게 그 중심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현재로서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의회도 여기에 맞춰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는 방안들을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상당히 북한을 압박하는 쪽에 무게가 두어져 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과 제재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라고 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나 압박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대화와 협상에 좀 더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미국도 또 한국 정부도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하고 또 압박할 땐 압박하고 대화할 땐 대화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엇박자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은 압박을 할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것보다는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상당한 긴장과 말하자면 의견 대립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그동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그 일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사실 미국 행정부로서는 처음이 아니냐.
네.
이런 것은 그 방법은 어떻든 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에 말하자면 엇갈림을 우려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어떤 현안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뭐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역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과 북한의 지금 핵 고도화, 북한의 그 핵 보유 국가가 거의 지금 99%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같은 북한의 핵 보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비핵화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은 방법에 일치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그 현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드 문제도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문제죠. 이것은 앞선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은 미양 간에 합의가 되고 이미 배치가 된 사항인데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내라 이런 요청을 해서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약속 위반 아니냐 이런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논의를 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또 경제적 문제로는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어로 FTA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로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미한 자유무역협정도 수정 또는 폐기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은 또 무역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논의해서 그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도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 한중 간에는 현재 사드 보복 문제가 아마 그 얘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정상이 사드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대화의 톤은 청와대가 그 정상회담 전화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누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그 관측을 갖게 하는데요.
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와 관련한 기존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아닙니까? 중국과 한국은
네.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단은 이제 정상 간에 특사를 교환하고 대표단을 교환해서 그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기로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상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자라는 맥락에서 상호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드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충분히 얘기했던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전임 정부와는 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시진핑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상당 부분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어느 정도 그 원론 수준을 넘어서 상당 부분 그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를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 같던데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하고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그 11일 날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뭐 이제 일종의 이것이 축하 전화긴 합니다만은 위안부 합의. 2015년에 합의된 그 한일 간에 합의된 얘기인데요. 이 문제가 그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그 양국 정상 간 그 첫 통화인데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그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한국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병행하자. 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의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북한에는 어서는 지금까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예, 북한이 사흘 만에 지난 11일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비교적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다는 거, 네. 또 이번 대선에 한국에서 몇 명이 출마했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그 사실 보도를 한 것 외에는 뭐 특별히 다른 보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 그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해서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은 사실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관한 기본적이긴 하지만 언급을 한 데 대해서도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북한도 상당히 관망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5 트랙이라고 하죠.
네.
북한 정부 당국자들하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이틀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상당히 많이 전해 듣고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그 입장을 좀 공개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한국의 그 외교가 상당히 정체된 그 기간이 있었고요. 또 그런 뒤에 또 주변에서는 또 많은 일들을 한국 쪽에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특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사를 보낼 계획이라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 그 언론 또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주변 4강이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지금 보낼 계획인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요, 미국 특사에는 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중국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또 일본 특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그리고 러시아에는 같은 당의 그 송영길 의원을 그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그 지정학적으로 그 4강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지금 가운데 놓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전략적으로 또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그 탄핵 사태로 인해서 정상 그 간에 좀 그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특사를 보내서 새 정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고 양국 관계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선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이제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취임 첫날인 10일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가 한 목소리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 그동안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던 서훈 지명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서훈 지명자는 외교안보, 대북정책에서 핵심적인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고요. 이번에 국가정보원장의 지명이 되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그 서훈 지명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통령과 국정원장 지명자가 취임 즉석 직후에 일성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문재인 그 체제가 출범을 하게 되니까요.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언론의 반응을 좀 봤으면 합니다.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그 대통령이 그 선출이 되자 미국과 그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그 외국의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주로 그 남북 대화 또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대북 압박 강경책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좀 억각 일종의 그 불협화음을 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그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것은 뭐 하나의 전망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전문가들도 사실 언론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하자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대립과 충돌에 비중을 두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 성급하게 그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의 새 행정부가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급적 빨리 미한 정상회담을 갖자고 말했다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정입니다. 팝송 가사를 통해서 영어도 배우고 음악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추천한 특별한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ello, George.
안녕하세요, John.
네, 팝스 잉글리쉬 팝송 가사를 낭독해주고 있는 조지 그로우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해보죠. Can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listeners?
Well, my name is George Groh. I've been with Voice of America for over 30 years. Scary, huh?
네, 이름은 조지 그로우이고 VOA에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벌써 30년이 넘었다니 겁나는 일이라고 하네요.
You work for the Special English, right?
Actually, it's now called Learning English.
스페셜 잉글리시 서비스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When I first came here years ago, I did work in what was then called the VOA Special English Branch. Then I met you when I was with the Indonesian service. I've bounced around here at VOA, and now I've been back with Special English, but in the last 2 years, it's become VOA Learning English.
여러 해 전에 VOA에 처음 왔을 때는 당시 VOA 스페셜 잉글리시라고 부르던 부서에서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 서비스에서 일할 때 저를 처음 만났었고요. 그 뒤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다시 스페셜 잉글리시로 돌아왔는데 지난 2년 동안에 VOA 러닝 잉글리시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And special English, you were asking about that. That has a very simple, restricted vocabulary of about 1,500 words, and it's presented in a slower-than-normal pace for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American English.
Special English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500자 정도의 제한된 단어를 사용해서 정상보다 느린 속도로 읽어주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그로우 씨가 어떤 노래를 들고 왔는지 물어보겠습니다. So, which song would you like to introduce to our listeners today?
Well, today we'll introduce them to, or maybe reintroduce them to, a song called Without You by Harry Nilsson.
네, 오늘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소개하려고 한다는데요. 이미 들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는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죠.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live. I can't give anymore. 네, 아주 애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인 것 같은데요. 이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로우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Why do you like this song? Does this song have any meaning for you?
Well, it's just from a period I remember kind of well in my early teens. And so I remember growing up and listening to shortwave radio stations. And at the time, there was a station in Africa, it was in Radio South Africa. And they had a popular hits program, and this is one of the songs that I heard on that show.
네, 그냥 그로우 씨가 잘 기억하는 시절의 노래라고 합니다. 10대 초반이었을 때라고 하는데요. 자라면서 단파 라디오를 듣곤 했다는 거죠. 당시 아프리카에 라디오 사우스 아프리카란 방송이 있었는데 인기 팝송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Without You는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들은 노래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조지 그로우 씨를 추억의 10대 시절로 돌려보내주는 노래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한 소절씩 가사 해석해 보겠습니다.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아니, 나는 오늘 밤을 잊을 수 없어요.
No,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떠날 때 당신 표정도.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보네요.
That's the way the story goes.
네, 이 말은 직역하면 얘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뜻인데요. 결국 이런 거다. 인생이란 그런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That's the way it is.
원래 그런 거예요 하는 말이고요.
That's the way it's supposed to be.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죠. 그런가 하면
That's the way the ball bounces.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직역하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라는 말인데 앞일은 예측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당신은 늘 웃고 있지만 당신 눈 속에는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슬픔이 어려 있는 게 보여요.
No, I can't forget tomorrow. No, I can't forget tomorrow.
아니, 난 내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s.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s.
네, 이 모든 슬픔을 생각할 때면.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And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그땐 당신이 있었는데 당신을 보내야 했죠.
And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let you know. And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let you know.
이제 당신에게 알려줘야만 공평할 것 같아요. Fair, F-A-I-R, fair, 많이 쓰는 말이죠.
It's not fair. Why does Mary get two candies and I get only one?
공평하지 않아요. 왜 메리는 사탕이 두 개인데 나는 하나죠? 이런 뜻이죠.
What you should know. What you should know.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것. 네, 조지 그로우 씨가 추천한 노래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가사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Badfinger란 영국 악단의 노래입니다. Badfinger는 1970년대 초에 잠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악단의 피트 햄하고 톰 에반스가 공동으로 쓴 노래가 바로 이 Without You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사랑하면서 겪은 경험을 가사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저녁에 피트 햄이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톰 에반스가 좋은 악상이 떠올랐다면서 같이 작업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햄은 여자친구 때문에 그냥 나가려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지금 나랑 놀러 나가면 당신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 나는 괜찮으니까 남아서 노래를 만들라고 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자친구 눈에 섭섭한 마음, 슬픔이 어려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표현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당신은 늘 웃고 있지만 슬픔이 어려있는 게 보여요. 이 가사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 에반스는 순회 공연 다니느라 바쁜 와중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요. 도저히 여자친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껴져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친구와 결혼했는데요. 그때 경험에서
I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live. I can't give anymore.
나는 살 수 없어요. 당신 없는 삶이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더는 줄 수가 없어요. 이 후렴구 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Can't live.
I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나는 살 수 없어요. 당신 없는 삶이라면
I can't live. I can't give anymore.
I can't live. I can't give anymore.
살아갈 수 없어요. 더는 줄 수가 없어요. 네,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을 바쳤기 때문에 더는 남은 게 없다는 뜻이죠. 나는 살 수 없어요. 당신 없는 삶이라면
I can't give. I can't give anymore.
줄 수 없어요. 더는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네,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후렴구 해석해봤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영국 악단 Badfinger의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Badfinger의 1970년 앨범인 No Dice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고요. 다음해인 1971년에 미국 가수 해리 닐슨이 불러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해리 닐슨은 이 노래로 1972년 봄에 미국 빌보드 인기 순위 정상에 4주 동안이나 머물렀고요. 1973년에는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팝 부문 남자 가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10대 시절을 보낸 분들은 미국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로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인기 순위 3위까지 올라갔었고요. 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해리 닐슨의 노래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영어 가사를 낭독해주고 있는 조지 그로시가 추천한 노래인데요. 혹시 노래 가사 가운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Any part of lyrics has special significance to you?
The song Without You has some very simple lyrics and they tend to get repeated, but I think people enjoy the melody and the music so much more. I think that really is what hits home for a lot of folks.
네, 이 노래 Without You는 가사가 간단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가사보다는 곡조와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사람들 가슴에 와닿는 것 같다는 조지 그로시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다시 한번 살펴보죠. That's the way the story goes. 인생이란 그런 거다. That's the way the ball bounces. 앞니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Pops English,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해리 닐슨의 노래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Thank you, George.
감사합니다. Pleasure, Jim. Thank you.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Then I let you go, and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let you know what you should know. Oh, I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live.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중국과 태국에서 무료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기시거나 VOA 음성 사서함 미국 번호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하신 내용은 방송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기실 수 있는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다음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하시고 싶은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 001-800-500-12345번입니다. 더욱 알차고 풍성한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또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화 음성 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독립 69주년을 맞아 히브리어로 시완월 5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국민은 독립된 순간부터 그 의지와 개성의 강인함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사막을 정원으로 빈곤을 풍요로 바꿨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인들은 안정과 번영에 대한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점을 세계가 알게 될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하고 이는 이스라엘의 목표, 가치, 투쟁이 미국과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평화의 목표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미래에도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의 안정과 안보를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물리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ISIS가 폐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을 추격해 파괴하고 테러 조직의 근원을 파괴함으로써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역 안정을 해치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옛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으며 밝은 미래를 향해 모든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의 희망 때문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멸의 계약이고 유대민족의 강인함의 근간이며 인간의 자유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힘 그리고 신에 대한 끝없는 믿음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job.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